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전화통화를 하고 타이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의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대화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8시 반쯤 시작돼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양국 정상이 양국 관계의 중요한 사안과 기타 역내 그리고 국제 사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미국은 현 상황을 바꾸려고 하거나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일방적인 노력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두 정상은 깊이 있는 소통을 나눴고 중미 관계와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날 대화에서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고 중국은 타이완의 독립이나 이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시 주석이 불장난하는 자들은 타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길 바란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28일 남중국해로 복귀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의 헤일리 심스 사령관은 성명에서 USS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이 최근 싱가포르 기항을 마치고 남중국해로 복귀해 작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는 통상적인 순찰의 일환으로 정상적이고 예정된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의 남중국해의 복귀는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추진과 관련해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심스 사령관은 다만 이 같은 양국의 갈등 상황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 해군 항모전단의 남중국해 복귀와 관련해 미국이 다시 한번 남중국해 일대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와 아시아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과연 누구인지 이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타이완 방문은 8월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펠로시 의장은 구체적인 타이완 방문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핵 합의가 가까운 장래에 복원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브렛 맥어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 아프리카 조정관이 지난주 싱크탱크 전문가들과의 전화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담에 참가했던 소식통들을 인용해 27일 보도했습니다. 맥어크 부조정관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교착 상태가 타개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플랜 B를 수립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어크 조정관은 이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의 내부 논쟁에서 합의를 원하는 이란 측 인사들을 돕기 위해 미국이 추가 제안을 하길 바란다는 관측이 있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러브그로브 영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서방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소통 단절로 인해 핵전쟁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러브그로브 보좌관은 27일 미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웨비나 행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냉전 시기에는 소련과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거대한 두 세력으로 양분돼 걱정스러운 충돌이 없진 않았지만 오늘날 존재하지 않은 정책 기조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이란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의 기조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브그로브 보좌관은 중국을 겨냥해 오늘날 우리는 미래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과 같은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기로 한 결정을 영국이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부 연계 해킹 조직과 관련된 정보 제공 시 최대 1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윤석열 한국 정부를 비난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이 지난해에도 일부 핵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라자루스 등 북한 정부 연계 해킹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관련 정보에 대한 포상금을 두 배로 올린 겁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이 26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제보자에 대한 포상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북한 연계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안다리엘, APT-38, 블루노로프, 평화의 수호자, 수키김, 라자루스 등 북한 정부와 연계된 악의적 사이버 조직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부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조직입니다. 또 미국의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을 위반하며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에 관여한 이들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됩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자금을 창출하는 정보기술 IT 요원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금융활동에 관한 정보에 최대 5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개월 만에 포상금 최고액을 2배 늘린 것으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미 정부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 정부는 근래 들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잇따른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의 리사 모나코 부장관은 지난 19일 북한 정권 소속의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들의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 몸값으로 탈취한 약 50만 달러와 이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된 암호화폐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4월 북한 정찰총국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 연관된 이더리운 지갑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5월에는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을 경고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공개된 UN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20년부터 21년 중반까지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최소 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모두 5천만 달러 이상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미국 체인얼리시스는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가 약 4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차관보는 20일 북한의 이 같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북한은 국가를 가장해 수익을 추구하는 범죄 조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이 예전에는 이론적인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다고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이 평가했습니다. 헤이글 전 장관은 2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한국과 함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헤이글 전 장관은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선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출신인 헤이글 전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24대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헤이글 전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헤이글 전 장관님,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고 2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I was just in Seoul, South Korea about 10 days ago for the Chosun Asian Leadership Conference and had an opportunity to
저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해 여러 한국과 아시아 고위 당국자들과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미한 관계의 전략적 초점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1953년에 시작된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한 관계로 발전했고 단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 무역, 외교에서도 전략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국방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F-35 전투기들이 함께 비행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계속해서 연합훈련을 진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신흥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입니다.
전략적 초점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북한의 잦은 도발과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감안할 때 그렇습니다. 장관님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t's the reality that we're living with. The world is more dangerous today than I think it's ever been. Certainly since World War II.
그것이 우리가 처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합니다. 한국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29일 오스틴 장관을 만날 텐데 이러한 회의를 통해 새로운 무기 플랫폼을 논의하는 것, 새로운 국방 전략을 짜는 것, 그리고 외교와 경제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은 모두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동맹은 핵심적으로 중요하며 일본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본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나라며 2차 대전 이래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결해야 할 이견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 제기하는 더욱 큰 위협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도태평양에서 호주라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도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셨다고 했는데요. 미국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을 받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미국이 현재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이 있었습니까?
Well, I did pick some of that up. I had an opportunity to meet with Foreign Minister Park in Washington about a month ago. Spent some time with him, and I know.
저는 그런 점을 일부 느꼈습니다. 저는 한 달 전 미국에서 박진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래 여러 다른 기류가 있고 윤 정부는 북한,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지도부 사이에 일부 우려를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미국의 공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장기적인 공약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압도적인 현안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더 확신을 줘야 하고 실제 현실에서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인식에도 확신을 더 줘야 합니다. 이번 주 열리는 회의들이 확신을 주는 일에서 도움을 줄 것이며 양국 의원들의 교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 확신을 더 주는 부분에 있어서 헤이글 전 장관님께서는 작년 핵 확산 방지와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라는 보고서에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나토식 핵 공유 제도, 재래식 핵무기, 이중용도 무기체계 증강 배치, 동맹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하셨는데요. 아시아 핵 기획 그룹 창설도 제안하셨죠.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할까요?
Well, I think we're at a point now in the world, in our relationship, in the threats that South Korea is.
현 시점에서 한국, 미국 전 세계가 직면한 위협을 감안하면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여러 다른 선택지들에 대해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제가 언급한 세 가지 방식 이외에 다른 방법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어떤 일들이 진행 중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 과거에 목격한 일들, 책임졌던 일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억지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위협에 더욱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는 10년 전, 5년 전과 다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일을 보세요. 한국 근처에는 중국과 타이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고 타이완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주변의 전략적 초점과 억지 문제의 한 부분에 불과하죠.
지난해 보고서에서 아시아 핵 기획 그룹 창설을 제안하셨습니다.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조율기구와 같은 개념으로 핵무기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핵 전략을 논의할 목적이죠. 아시아 핵 기획 그룹의 직접적인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Something like that. And again, I don't have the details of it, and I'm not an expert on any of this, but it would give both countries an opportunity to look at options.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것은 북한이나 중국의 핵 공격의 현실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핵 공격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죠. 물론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일들을 해왔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연성과 위협의 직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실제적입니다. 예전에는 이론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논의했죠. 함께 마주앉아 핵 위협에 집중할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실제적인 새로운 작전과 증강, 훈련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함께 계획하고 합의하고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 공격을 할 때 미국이 핵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재래식 수준의 방어 이외에
I think that's in a realm of what ifs that you plan for, that you look at. I mean, we plan for that. We train for that. We always are looking at.
그것은 계획을 세우는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계획하고 훈련합니다. 우리는 가정적인 상황들을 언제나 미리 내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조약을 맺고 있기에 한국을 방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공격일지라도 핵 공격이든 재래식 공격이든 미국이 개입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지 한국 스스로 핵 능력을 가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지 등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아직 이론적인 범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위협이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억지력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일본도 취약합니다. 일본도 이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300마일 반경의 전술 핵무기일 뿐이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일 핵무기가 어디에선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전술 핵무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큰 핵무기가 동원된다는 뜻인가요?
Sure, because if one country is attacked and South Korea being attacked, we have a treaty with South Korea.
물론이죠. 우리는 한국과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일각에서는 제한적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반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전술 핵무기가 동원됐을 때 전쟁이 고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2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1%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hat's South Korea's decision. Because if that occurs, and I'm not saying that's right or wrong, but it's South Korea's decision.
그것은 한국의 결정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 한국은 핵무장 국가가 되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옳은 결정일 수도 있겠죠.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핵 기획 그룹 등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 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본도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일본에서도 핵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깊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내밀한 구상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국가가 핵무기를 생산하겠다고 결정하면 그것은 큰 결정이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떤 점이 바뀐다는 것인가요?
Well, you're a nuclear power and you are a threat. You are a nuclear threat to North Korea.
당신이 핵 국가가 되고 핵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도 핵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면 다른 국가들의 외교적 반응, 인식이 달라지고 동맹들이 다른 방식으로 대오를 형성합니다. 경제관계와 무역이 바뀝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중대한 일입니다. 한국 지도자들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국민들의 결정이고 한국은 우리와 협의를 할 것이며 우리는 최선의 조언을 줄 것입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알지 못하며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타이완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이며 일미동맹의 유사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군도 타이완을 수호하는 미군을 지원해 군사 개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I don't think that the language in the treaty itself puts that obligation on South Korea. I think again I go back to what I said earlier.
상호 방위 조약의 문구가 한국에 그런 의무를 지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 동맹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베 전 총리가 정확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고 공격하면 일본은 바로 그 옆에 있고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도 같은 상황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 지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중국과 타이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한 모두가 관여할 것이고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들이 함께 이런 상황들을 함께 생각하고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이견은 제쳐두고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타이완과 공식 외교 관계는 없지만 타이완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합니다. 이 문제를 역내 다른 국가들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고립돼서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럽의 나토와 같이 동북아시아에도 미국, 일본, 한국의 다자 안보 동맹이 가능할까요? 미국이 원하는 것입니까?
It's got to be more than what just the U.S. wants. I mean, the U.S. would have a position on that, I'm sure. And again, I have not talked to President Biden or.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오스틴 장관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한국 등 모든 유관국들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납득이 되면 탐색해야 하지만 미국이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만이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에게는 맞는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에 완전한 즉각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결정으로부터 회복하고 수정할 수 있는 오차 범위가 없습니다. 그런 날들은 지났습니다. 우리 모든 자유국가들은 올바른 첫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협의,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한 현실 직시, 제가 지난해 제안했던 모든 선택지들, 그리고 기자가 언급한 그 방안, 이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각국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과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안보 전략에 대해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을 향해 군사적 위협을 하며 공개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북한 최고 지도자로선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로 윤석열 한국 정부를 비난해 한반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인 27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탑 앞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협정일, 즉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면서 연설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이미지를 계속 훼손시키고 북한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제는 동맹 강화라는 미명하에 한국을 추동질해 자살적인 반공화국 대결로 떠밀고 있다고 했고,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선 자신들 무력의 일상적 행동을 도발로 오도하면서 벌이는 이중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미 제국주의라는 노골적 표현을 동원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 보유는 정당하다는 논리를 거듭 주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핵 보유국 지위 확보라는 목표를 위한 행보로 다음 달 미한연합훈련을 전후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철회할 수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은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전체적인 내용도 자신들의 핵 보유를 분명히 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7차 핵실험이랑 연계해서 얘기한다면 결국 7차 핵실험을 통해서 방점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매체들이 최근 미국의 전략무기 전진 배치나 미한연합훈련 강화 등을 핵 선제공격 연습 차원으로 규정하면서 군사적 압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다만 당장 전략 도발에 나서겠다는 의미보다는 방어적 성격이 더 강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제 북한이 핵실험 동향을 보이니까 여기에 대한 압박이었는데 북한은 이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나 협력보다는 강경책을 구사하는 걸로 판단한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행보가 계속된다면 자신들이 핵 무력 고도화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 핵실험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바이든 정부의 공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예고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윤석열 정부를 직접 비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직함 없이 부르며 비난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선제적으로 북한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윤석열이 집권 전과 집권 후 여러 계기들의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한연합훈련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핵 전략 장비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며 핵 보유국 턱 밑에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 때문이라고 조롱조로 위협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한국은 군사적 열세를 숙명적으로 감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언제든 절대로 만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김 위원장의 대남 비난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위협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판단을 마치고 나온 예상된 반응이라며 북한은 이를 계기로 대남 공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북한의 핵, 미사일, 군비 증강에 대해서 보다 원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같은 것들을 2018년 이전으로 다시 재복원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상황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강대강 협박으로 입장을 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소식통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이런 한국 정부의 행보를 견지하고 남북관계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선제적인 메시지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정치, 경제, 군사 등 분야에 과감한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내용의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으로 현재 미국 등 관련 국가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높은 것은 외부 위협을 크게 부각시켜 경제난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남북 간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승절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대한 어떤 압박을 주는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대남 공세적인 태도를 강화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는 과정이 결국은 남한과의 어떤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 충돌은 결국 남북관계를 극도로 경색시키면서 긴장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긴장을 높여서 북한은 어떤 이익을 보느냐? 내부 결속 이익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한국 군 당국은 현재 북한군은 하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지난해에도 일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연례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의 지난해 핵활동과 관련해 일부 핵시설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일부 시설에서는 활동이 계속되거나 추가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IAEA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총회에 제출한 2021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각국에 대한 IAEA의 핵 검증 활동을 총정리한 것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핵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기존의 평가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IAEA가 영변단지 등 북한의 관련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설이나 위치의 운영 상태, 구성과 설계 특징,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성격과 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지난 8월 IAEA 이사회와 9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를 상기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북한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IAEA는 각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고 IAEA 핵안전조치를 이행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로 철수한 이후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검증 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고 이번 보고서에도 명시했습니다. 다만 IAEA는 2021년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전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안전조치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정보를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AEA는 지난해 이사회와 총회 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영변 시설에서 원심불리기 시설의 부속 건물 건축을 포함해 새로운 건설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관찰했으며 강선단지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당시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열린 IAEA 이사회에서는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다시 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IAEA 총회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주일미군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최고의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매일 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양자간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일미군은 27일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태세를 보정하기 위해 매일 모든 영역에 걸쳐 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일미군 공보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중대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준비태세와 관련한 VOE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동맹국인 일본과 양자간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본에 대한 조약 의무를 이행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열심히 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사정포 등 20차례 무력 시위를 벌인 가운데 미일 양국은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키네찌, 레졸루트 드래곤, 콤노스, 노블퓨전, 말라바 등 다양한 양자와 다자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대응 방침과 함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경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아일랜드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아일랜드 외무부는 27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적극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아일랜드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북한이 실시한 용납할 수 없는 미사일 시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을 포함해 우리는 안보리에서 이 문제에 관해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일랜드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것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올해 2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에 북한 상황을 안보리 논의 의제로 남겨둘 것을 요청하는 공동서한에 아일랜드가 서명했다며 이는 안보리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비롯한 북한 관련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으며 아일랜드는 회의 뒤 미국, 영국, 프랑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일본 등 7개 나라와 함께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안보리는 2014년 이후 6번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유엔과 다른 국제 포럼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아일랜드는 북한 정부가 모든 인권 침해를 중단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에 협조하며 서명한 인권 조약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아일랜드는 안보리가 ICC에 북한 상황을 회부하는 것을 계속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히 규탄할 내용을 담은 유엔 총회 결의 75-190호를 환영하는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이 지원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며 유엔 안보리와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이 지원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며 유엔 안보리와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일랜드의 미홀 마틴 총리는 지난 20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해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다른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관련 제재들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이 안보리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를 전면 이행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쟁기념공원 추모의벽 제막식이 27일 미한정부 인사와 참전용사,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 대표는 미군과 한국군의 희생이 번영하는 한국과 또 강력한 미한 동맹의 초석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은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전쟁 추모의 벽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2015년 추모의 벽 건립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된 후 7년 만입니다. 워싱턴 DC 한복판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들어선 추모의 벽은 한국전쟁의 미군 전사자와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입니다. 검은 화강암 재질의 추모의 벽에는 미군 36,634명과 한국군 카투사 7,174명 등 총 43,808명의 이름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빼곡히 새겨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과 한국 정부 대표단과 참전용사, 유족, 보훈단체, 한인단체 관계자 등 약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전날 발표한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선포문에서 미군 장병들의 용기와 희생, 지속되는 미한동맹과 자유로운 한국을 기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컨드 젠틀맨 엠호프 변호사는 제막식에서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용감히 함께 싸운 미국인과 한국인들의 희생을 기린다고 말했습니다.
We commemorate the sacrifice of those Americans and Koreans who bravely fought together.
그러면서 그들의 희생이 번영하는 민주주의 한국과 강력하고 깨지지 않는 미한 동맹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을 관장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재단의 존 틸러리 이사장은 추모의 벽에는 미군 배속 한국군 지원단 전사자의 이름이 미군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적혀 있다며 그들은 미군 부대에서 미군 장병들과 함께 싸우다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Wall of Remembrance has inscribed on it, Korea Augmentees to the United States Army, integrated on the wall.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의 틸러리 이사장은 매년 400만 명의 방문객이 워싱턴 DC를 찾는다며 추모의 벽은 자유의 가치를 알리는 기념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박민식 보훈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박민식 보훈처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4월 작고한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을 추모했습니다.
추모의 벽 건립에도 크게 기여하신 고 윌리엄 웨버 대령님의 영전에
고 웨버 대령은 6.25 전쟁에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었으며 전역 후에는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기념공원과 추모의 벽 건립을 주도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막식에 참석한 80, 90대 한국전 참전용사 50여 명은 뙤약볕이 내리쬐는 무더위 속에서도 두꺼운 정복을 입고 행사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93살의 참전용사 찰스 마블리 씨는 추모의 벽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잊혀진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It means a great deal because it really is not a forgotten war. It's a forgotten victory.
또 한국전쟁과 미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세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아냈다고 말했습니다. 92살의 참전용사 스태포드 실버먼 씨는 한반도가 분단돼 북한 주민들이 현재 한국 국민들과 같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Sorry that it split up and I'm sorry that the northern people.
참전용사와 유족들은 행사 후에도 추모의 벽 앞에서 전사자들의 이름을 읽어보며 한참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아 참전 국가들이 자국군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전쟁이 자랑스러운 군사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고 네덜란드는 함께 싸운 한국과의 특별한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26일 한국전쟁이 캐나다 역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 정전협정 69주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 국방부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현대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이며 캐나다도 이를 매년 기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950년 7월부터 캐나다 공군은 보급품과 병력 수송을 도왔고 8월에는 구축함 시욱스함, 아다바스칸함, 카유가함이 한국 앞바다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UN 작전을 지원한 첫 병력이라며 군함들은 군대를 철수시키고 적의 해안 진지에 포격을 가했으며 UN 함대를 방어하고 해안 봉쇄를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육군과 해군, 공군으로 복무하려고 떠난 2만 6천여 명의 캐나다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전쟁은 캐나다의 자랑스러운 군사 역사의 중요한 일부이며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전쟁에 육해 공군을 합쳐 2만 5,687명을 파병했고 이는 참전 16개국 중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였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에 따르면 캐나다는 한국전에서 516명이 전사하고 1,000명 이상 부상했습니다. 한국전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네덜란드 외교부도 26일 VOA에 논평을 보냈습니다. 네덜란드 외교부는 네덜란드는 한국을 지지하는 다른 많은 기여국들과 함께 유엔 깃발 아래 1950년에서 1953년까지 5,3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참여했다며 124명의 네덜란드 군인들이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에서 나란히 함께 싸웠기 때문에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있다며 양측 참전용사 단체들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이후 네덜란드와 한국은 강력한 정치, 경제, 문화 관계를 구축했고 2021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며 절정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정전협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는 유엔과 유럽연합을 통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지나갑니다. 평양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4도, 낮 32도, 양덕 아침 29도, 낮 32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아침 23도, 낮 29도, 부성 아침 23도, 낮 30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지나갑니다. 중강은 아침 최저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 32도, 강계 아침 21도, 낮 31도, 희천은 아침 23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31도까지 오릅니다. 황해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 31도, 개성 아침 24도, 낮 33도, 사리원 아침 24도, 낮 31도, 신계 아침 최저 기온 23도, 낮 최고 기온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도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22도, 낮 26도, 장전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 26도, 평강 아침 20도로 시작해서 낮에 28도까지 오릅니다. 함경 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22도, 낮 29도, 장진 아침 17도, 낮 24도가 되겠고요. 청진은 아침 21도로 시작해서 낮 26도, 김책 아침 21도,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25도, 김형권 아침 15도로 시작해서 낮 26도까지 오릅니다. 삼전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 25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 동해 북부 먼 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이 끼고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 먼 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7월 29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수단이 정치적 불안정, 경제난, 흉작,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의 볼커퍼츠 수단 담당 특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수단의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됐습니다. 2021년 10월에 발생한 군부 쿠데타는 수단의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어 수단 내부에서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으며 국제적으로는 인권보호와 민간인에게 권력을 넘기라는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투자가 줄었으며 무역 거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또 채무 감면과 국제기구에서 차관을 얻는 것도 중단됐습니다. 그 결과 수단 경제는 쿠데타로 한층 악화됐습니다. 수단의 군부 정권과 이 나라의 많은 정치 세력 간의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기구와 아프리카연맹 그리고 임시정부는 3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 협의체의 목표는 포용적이며 수단 국민들이 중심이 돼 민간인 중심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3자 협의체를 전적으로 지원해 수단 국민들이 주도한 민간인이 이끄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리처드 밀스 유엔 주재 미국 특사는 말했습니다.
Strongly encourage the Sudanese people, civilians and military personnel alike, to use this process to make rapid progress.
리처드 밀스 미국 특사는 우리는 수단 국민들, 민간인과 군부 인사 모두가 협력해 민간인이 이끄는 과도 정부를 이뤄 나가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처드 밀스 특사는 우리는 여성과 젊은이 그리고 소외된 그룹들이 모든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이루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ransfer of power to a civilian-led government will enable the resum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support and development assistance.
리처드 밀스 특사는 권력을 민간이 주도하는 정부에 이양하면 국제적인 재정 지원과 필요한 개발 지원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단 국민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는 수단의 민주주의 전환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사람들을 견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인이 주도하는 정부 선출을 위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계속 수단 국민들과 시민사회를 위해 인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리처드 밀스 특사는 우리는 민주주의와 번영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단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평화롭고 민주적인 수단을 만들기 위해 수단 국민들을 돕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전화통화를 하고 타이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의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대화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8시 반쯤 시작돼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양국 정상이 양국 관계의 중요한 사안과 기타 영내 그리고 국제사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으며 미국은 현 상황을 바꾸려고 하거나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일방적인 노력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두 정상은 깊이 있는 소통을 나눴고 중미 관계와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날 대화에서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고 중국은 타이완의 독립이나 이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시 주석이 불장난하는 자들은 파괴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길 바란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28일 남중국해로 복귀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의 헤일리 심스 사령관은 성명에서 USS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이 최근 싱가포르 기항을 마치고 남중국해로 복귀해 작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는 통상적인 순찰의 일환으로 정상적이고 예정된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의 남중국해 복귀는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추진과 관련해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심스 사령관은 다만 이 같은 양국 갈등 상황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 해군 항모전단의 남중국해 복귀와 관련해 미국이 다시 한번 남중국해 일대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와 아시아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과연 누구인지 이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타이완 방문을 8월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펠로시 의장은 구체적인 타이완 방문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군용기 석대가 지난 26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아디즈에 진입했습니다. 타이완 현지 매체인 타이완 뉴스는 27일 타이완 국방부를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젠흥 7 전폭기 2대와 Y-8 초계기 1대가 타이완 남서쪽 와디지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타이완군은 전투기를 발진하고 무선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중국 군 항공기 추적을 위해서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한광훈련이 시작된 지난 25일에도 젠-16 전투기 1대와 Y-8 초계기 1대 등 군용기를 타이완 남서쪽 와디지에 진입시킨 바 있습니다. 이란과의 핵 합의가 가까운 장래에 복원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브렌 맥어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아프리카 조정관이 지난주 싱크탱크 전문가들과의 전화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담에 참가했던 소식통들을 인용해 27일 보도했습니다. 맥어크 조정관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교착 상태가 타개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플랜 B를 수립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이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어크 조정관은 이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의 내부 논쟁에서 합의를 원하는 이란 측 인사들을 돕기 위해 미국이 추가 제안을 하길 바란다는 관측이 있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러브그로브 영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서방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소통 단절로 인해서 핵전쟁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러브그로브 보좌관은 27일 미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웨비나 행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냉전 시기에는 소련과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거대한 두 세력으로 양분돼 걱정스러운 충돌이 없진 않았지만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정책 기조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이란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의 기조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브그로브 부자관은 중국을 겨냥해 오늘날 우리는 미래에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과 같은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일로 한 결정을 영국이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